상암원 일대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주말 예약이 많이 취소됐고 그리고 이러면서 좀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입은 것도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효과 100억 투자했다면서요.
네.
근데 1840만 명이 봤다면서요.
그렇죠.
저는 이 100억 투자는 진짜 껌값일 거라 생각합니다. 1840만 명이 봤으면.
네.
압권 시작합니다. BTS 공연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우리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OTT가 처음에는 영화 잡아먹는 줄 알았더니 드라마 잡아먹었죠.
네.
그다음에 스포츠 잡아먹고 있죠.
그렇죠.
이제는 원래 공연은 그래도 우리가 TV에서 봤었는데 공연마저도 OTT 넷플릭스가 잡아먹고 있다.
그쵸.
이거 완전 TV가 다 망가지고 이제 넷플릭스의 세상이 찾아오고 있다. 네. 이런 시각으로 바라봤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처음 이 BTS 관련된 얘기 나왔을 때 뭐 광화문 일대에서 뭐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다.
네.
뭐 편의점 유통업들이 조금 뭐 특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그런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것보다 이 OTT라는 이 특히 넷플릭스라는 대형 콘텐츠가 공연 시장도 잡아먹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주 상황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토요일 이제 광화문에서 열렸잖아요.
네.
근데 이때 컴백 공연이 이제 한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 공연이라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사실 너무 유난이다 싶을 정도로 뭐 안전에 대한 이슈도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26만 명이 몰릴 거라고 예측이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한 4만 8천 명 수준이긴 해서 좀 예측에 많이 벗어났다. 이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갑론을박도 엄청 많았는데요. 일단은 편의점이나 인근 상권을 보면은 실제로 그 편의점 그 평소보다 수십 배 물량을 좀 발주를 해서 뭐 폐기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런 이슈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행사 영향으로 유통업계 매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CEO에 따르면은 이 공연 영향권은 이제 전주 동일 좀 한 3.3배에서 한 4배 정도 증가했었고
네.
이 CEO 이 근처에 그 공연 근처에 있는 대로변의 3개 점포에 대해서는 6배
와.
정도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GS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주 대비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 광화문 명동 일대에 있는 이 40개 점포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는
네.
전월 대비 한 2배 정도 증가한 실제로 봤을 때 이 편의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 광화문 일대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주말 예약이 많이 취소됐고 그리고 또 평소보다 매출이 좀 절반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이제 인근 식당들의 점주들의 말이죠. 그래서 이런
왜 취소가 돼요?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많이 가니까 이제 통제를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주말에 붐비는 시간대에 사람이 많이 없었다. 이러면서 좀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입은 것도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편의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좀 매출이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사람들이 26만 명 몰릴 걸로 예측을 하면서 그 발주 물량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랬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이게 다 발주 물량인데 굉장히 많이 발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4만 명밖에 없으면서 많이 좀 그 물량이 남았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거든요.
재고 처리가
재고 처리가 힘들었다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본사가 그 가맹점 폐기 손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지원 여부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해서 사실 그렇게까지 큰 이슈는 뭐 많이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산업적으로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
그쵸. 그리고 또 이제 공연 이후에는 사실 그 하이브 주가도 하루 만에 좀 폭락하게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인근에서 뭐 결혼식 하객들이 많이 못 가서 뭐 불편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는데 사실 오늘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이슈는 이런 편의점이나 뭐 불편한 이슈들보다 과연 이제 산업적인 관점에서 어떤 이점이 있나. 그리고 이제 단순히 좀 현장의 혼선이나 단기적인 반응이 아니고 넷플릭스가 이 공연 산업을 좀 잡아먹었다는 거에 대해서 OTT 미디어 산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네.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좀 보면은 그 넷플릭스가 진행한 이 BTS 광화문 공연 생중계가 네. 사실 단순히 공연을 이제 중계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플랫폼 전략을 보여준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공연에 100억 원을 투자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영상뿐만 아니라 그 다큐멘터리 시리즈 또 이제 다큐멘터리 콘텐츠도 이제 포함을 하면서 약간 패키지 구조처럼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방탄소년단 팬들이라면 이 패키지 구조를 당연히 이 IP를 당연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좀 콘텐츠의 자산을 확보하겠다.
네.
이런 전략을 취했다 하고요. 사실 이번 중계는 이제 190개 국가에서 실시간으로 송출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생중계로 전 세계에 1840만 명이 와. 봤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숫자인데, 근데 이런 실시간 중계를 하면은 제일 첫 번째로 우려되는 게 이 끊김 현상이에요.
네.
이걸 실시간으로 보는데 이 OTT 이 작은 이 핸드폰 안에 이 플랫폼이 끊김 없이 190개 국가에 송출될 수 있다고
네.
하는데 그걸 이제 이번에 해낸 거죠.
와.
끊김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대단한데, 왜냐하면 사실 저희 그 티빙도 국내 OTT 플랫폼이긴 하지만 맨 처음에 그 KBO 야구 중계할 때
그때 말 엄청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네, 자막은 이제, 이게 뭐냐 막 네. 이러면서 진짜 말 많았었는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스트리밍 끊긴 현상에 대해서도 정말 이슈가 많았고
네.
막 야구 팬들도 아, 이럴 거면 공중파에서 하지 왜 티빙에서 단독으로 갔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끊긴 현상을 다 해소를 했다. 이제 평가를 받는데요.
문제가 없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공연에 넷플릭스가 대규모 제작을 이제 했는데 어떤 인프라를 투입했냐면 일단은 10개국 출신의 스태프들이 참여를 해서
네.
8개 언어로 협업을 했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이제 23대의 카메라가 들어갔고 또 124개의 중계 모니터
네.
그리고 165 톤 정도 되는 규모의 이제 방송 장비가 동원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청난 규모의 전력도 이제 공급이 됐는데요. 사실 뭐 생중계 과정에서 저도 이제 생중계 때 이걸 봤거든요.
네.
근데 약간 자막 싱크나 이런 게 조금 느리긴 해요. 그리고 음향도 조금 불일치도 일어나긴 했었는데 어쨌든 끊김없이 이렇게 많은 국가에 스트리밍으로 실시간으로 됐다는 거는 굉장한 성과라는 거죠.
와, 이렇게 해서 이들이 얻는 경제적 효과를 우리가 산출은 할 수 없겠으나
그쵸.
그러니까 우리 지역 경제 말고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효과, 그 돈의 효과를 얼마인지 산출할 수는 없겠으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0억 투자했다면서요.
네.
근데 1840만 명이 봤다면서요.
그렇죠.
저는 이 100억 투자는 진짜 껌값일 거라 생각합니다. 1840만 명이 봤으면.
네. 그 와.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성과를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 넷플릭스가 집계한 그 89개국 중에서 77개국이 영화 부분에서 이 글로벌 1위를 했다고 하고요. 넷플릭스가 지금 내부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이 성과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상반기에 또 다른 K-POP 콘서트를
네.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연말에 음악 관련 시상식도 하는데
네.
그걸 한번 생중계를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 예를 들어 우리 뭐죠? 마마인가요?
네네.
그 연말에 하는
마마도 있고 뭐 이제 공중파에서 하는 거는 뭐 음악 중심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거 공중파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쵸.
이거를 넷플릭스가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좀 굉장히 방송국 입장에서도 좀 위협이 되는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이런 콘서트 생중계 영향까지 이제 손을 뻗으면서 공중파 3사는 물론이고 다른 지상파들도 이제 굉장히 위협이 되는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이 광화문 콘서트를 하기 전에 넷플릭스에서 그 20일에 사전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네.
브랜든 리그 부사장이라고 이 왼쪽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미디어 브리핑에서 K 드라마나 K 영화를 통해서 한국 문화 확산에 기여를 해왔다 넷플릭스가.
네.
근데 이제
아이 K 컬처가 넷플릭스한테 도움을 준 거지.
아 그렇죠.
아니 넷플릭 아니 물론 아니 상호 협조했기 상호 협력했 한 거긴 하지만 K K컬처가 잘 나가는 게 넷플릭스에게 도움 준 거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넷플릭스에서 이제 한 사전 브리핑이다 보니까 네. 일단 이런 거에 대해서 K-팝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기여를 해왔는데 이번 BTS 라이브는 그 역할이 이제 K-팝으로 확장되는 그런 문화적 이벤트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본인들의 취지와 목적을 분명하게, 그러니까 네. 나아갈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영화 먹었다, 그 다음에 드라마 뭐 먹었다, 이번에 해보니까 K-POP도 먹을 수 있겠는걸? 이라고 그쵸. 거의 브리핑을 한 거네요.
네, 근데 심지어 이게 이제 그 콘서트 하기 전입니다.
네,
전에 이제
네네.
사전 브리핑을 한 건데 그렇게 브리핑.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정도 규모의 이런 컬처 이벤트는 네. 넷플릭스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쌓았던 이 스포츠 중계를 이제는 음악 영역에서 좀 공연 영역에서 펼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일단 지난해 기준에 그 넷플릭스가 200회 이상 라이브 이벤트를 생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아 많이 했군요 네, 이미. 네.
그 스포츠를 중심으로 아마 많이 한 걸로 네, 알려져 있고요. 일단 특별한 행사들을 많이 중계했는데 2024년부터 3년간 이제 매년 크리스마스에 그 미국 프로 풋볼 리그 있잖아요. 네. NFL. 네. 이거를 중계를 했었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게 2024년에는 2,750만 명이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라이브에서 끊기지 않는 기술적 노하우는 이미 갖고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200회 이상 이런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생중계를 했다 하고 지난 1월에는 그 암벽 등반가 알렉스 호놀드가 네. 대만 타이페이 그 1인 그 빌딩에서 네. 맨손으로 이렇게 오르는 장면을 생중계를 해서 그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시청자들을 좀 유입시켰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관심 되게 많았는데.
네네.
근데 우리 한지원 기자가 대만 출신이잖아요. 네. 그 방금 대만 타이페이 이링이잉이라고 했어요.
아, 네.
이게 원래 발음이 이래요?
네, 101을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아, 원래,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네, 1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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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잉이라고.
아, 1잉, 1이 네.
네. 숫자를 그냥.
1잉, 1이, 여러분 1잉, 1입니다.
네. 네. 어쨌든 이거를 굉장히 이제 많이 시청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리그 부사장은 지금 세상에는 너무 많은 엔터테인먼트 이런 옵션들이 있고 전 세계들을 좀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단일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게 이제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여줌으로써 넷플릭스가 가질 수 있는 이 단기적인 효과들도 다 누리겠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BTS를 시작으로 K-POP 또 이제 한다고 하면 사실 그 공연도 와. 예전에는 뭐 티빙이 이번에 그 임영웅 콘서트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했었는데 그런 거 이제 이 글로벌 OTT 넷플릭스라는 곳이 다 이제 독점적으로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좀 산업적으로 영향이 파장이 엄청날 수 있거든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생각이긴 한데
네네.
이러다 나중에 올림픽까지 넷플릭스가 하겠다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 이번 올림픽의 경우에는 사실 국내 방송사가 이제 독점 중계권을 갖게 네. 되면서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정말 겨울 올림픽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파급력이 크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라면 넷플릭스가 나중에는 야 우리 올림픽 할게. 사실 이거는 경쟁 입찰이잖아요.
네.
넷플릭스만큼 넷플릭스만큼 네. 큰 돈 낼 수 있는 곳도 흔치는 않을 것 같아서
네.
와 나중에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다.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게
네.
이번에 그 독점적으로 한 매체가 이제 올림픽을 가져가면서
네.
적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큰 돈이 많이 드는 이런 중계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돈이 많이 드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OTT 업체가 가져갈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사실 문제는 국내 방송사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단 지상파랑 케이블은 사실 그 연말 가요제 시상식이나 뭐 대형 공연 생중계 이런 걸 하면서 좀 광고 수익을 많이 얻었었는데
네.
이런 게 이제 글로벌 OTT가 케이팝 생중계까지 만약에 한다 이러면은 이게 점점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방송 3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더 적자 구조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표에 보이는 게 그 지상파 광고 매출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이제 실제 방송사 광고 매출을 보면은 하락세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방송사업 재산 상황을 따르면은 네. 지난해 전체 방송 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 0.9%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한 18조 정도 되는데 IPTV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이제 매출이 좀 줄었고요. 네. 그래서 지상파 감소 폭이 이제 가장 컸다. 이렇게 보는데 그중에 이제 표로 제가 좀 정리를 해 왔는데요. 지상파 광고 매출이 지난해 전년 대비 한 9.9% 거의 10% 감소했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8,354억 원 정도로 여전히 이제 1조 원을 넘기기 어렵다. 이런 추세가 이제 계속되고 있고요. 사실 업계에서 그 해외 OTT랑 규제 격차가 제일 큰 게 문제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상파는 방송법상 그 방송 시간의 15% 이내에 이제 광고 편성이 좀
그렇죠.
제한돼요.
네.
그렇다 보니까 광고 수익에 이제 상한선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당연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방송법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거를 해주는 업체 입장에서는 지상파 3사보다
네.
넷플릭스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공연처럼 이런 100억대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공연 생중계 같은 게 사실 투자 여력 차이가 발생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 광고 매출만 약 15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올해는 두 배 이상을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아직 3월인데 이렇게 첫 뭐 BTS를 이렇게 큰 매출로 잡는다면 두 배 이상도 정말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방송업계 관계자는 사실 지상파가 이렇게 K-POP 시상식이나 대형 공연 중계를 지금까지 따낼 수 있었던 거는 사실상 다른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제한이 없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만약에 넷플릭스처럼 큰 OTT 회사가 직접 기획사랑 계약을 하면은 드라마나 예능처럼 이 국내 방송사 협상력이 당연히 떨어질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기획사 측 선호도도 실제 넷플릭스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앞서 이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이 왼쪽에서 세 번째 앉아 계신 분이 그 유동주 하이브 뮤직그룹 이제 아시아 태평양 대표인데
네?
이분이 하신 말이 그 한국의 가장 상시적인 장소에서 뭐 팬덤이나 대중 한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함께 이제 공연을 즐기는 경험이 이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희소한데 이거를 어느 파트너랑 선택할지 가장 이렇게 고심을 끝에 넷플릭스가 가장 적합했다.
근데 아니 그냥 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인 저 같은 사람이 생각을 해봐도 만약에 내가 글로벌 그 저기 팝스타예요.
네.
나 K-POP 스타예요. 네. 그럼 제가 이제 공연을 하는데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인 지상파를 선택할래요?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넷플릭스를 선택할래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돈의 제약만 없다면 당연히 넷플릭스 선택하는 게 그쵸.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전략적으로 최대 매출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파트너가 넷플릭스였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그 지상파에서 사실 방송국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그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넷플릭스뿐만 아니고 다른 OTT 플랫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라이브 경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e스포츠 같은 중계를 통해서 이런 실시간 스트리밍 시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티빙 이제 KBO 중계도 하고 그다음에 임영웅 콘서트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좀 팬덤 기반으로 라이브 콘텐츠에서 좀 성과를 이루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쿠팡 플레이도 지금 뭐 F1 굉장히 작년부터 많이 떴었는데 이런 스포츠 중계권을 확보를 하면서 남성 시청자들을 좀 중심으로 좀 공략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팬덤 있는 콘텐츠를 가져가면서 실제 그 라이브 스포츠 스트리밍 시장 전망이 2025년에는 28조 정도 되는데
네.
한 10년 뒤에는 98조까지 좀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굉장히 많이 업계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와, 진짜 무섭네요. 이게 방송이라는 게 이제 돈 싸움이 된다.
네.
그러니까 광고비를 많이 못 받는 지상파의 경우에는 사실 법적 규제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국경의 제약이 있는 것도 맞는데 결국 뭔가 이 뭐 중계권 정말 많은 광고를 따올 수 있는 중계권 그다음에 정말 많은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중계권 이런 것들은 결국 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그 경쟁 입찰에서 더 많은 돈을 써낼 수 있는 게 누군지를 따져보면 자본이 있는
맞아요.
기업들이 되는
네.
거고 결국 이 광고 시장에서 이미 밀렸기 때문에 지상파는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이런 불균형 상태는 앞으로 계속 이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근데 이게 또 단기간에 수익화가 바로 되느냐? 그건 또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OTT가 일부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단기간에 이 방송과 공역 이 사업 전체를 다 잡아먹을 거냐?
네.
사실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라이브 콘텐츠가 실제로 돈이 되느냐 보면은
네.
일단 투자를 굉장히 많이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어렵거든요. 근데 한번 제가 비교를 해왔는데요.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일단 라이브 스포츠랑 이런 이벤트를 한 이후에 그 한 분기에 이제 한 1,900만 명의 신규 가입자가 유입이 됐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2024년에 초대형 스포츠를 한 그런 이벤트도 있고
네.
이런 마이크 타이슨이나 제이 폴의 이런 경기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네. 하루 만에 140만 명이 가입을 할 정도로 그 신규 가입자 유치가 굉장히 많이 됐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수익이 어렵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실제로 스포츠 중계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이 일부 플랫폼들이 수천억 원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MBC 유니버셜의 OTT 피콕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는 지금 2025년 4분기에 5억 5,200만 달러를 손실을 봤거든요. 이게 약 7천억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NBA 중계권이나 이런 올림픽 같은 대형 이벤트를 확보를 하면서 이제 7천억 정도 손실을 봤는데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런 OTT 업체들이 스트리밍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매출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에 13억에서 16억 달러로 매출이 증가를 했고
네.
가입자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에 4,400만 명이 증가를 하면서 사실 OTT 입장에서는 이 가입자 수를 유치하는 것도 관건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팬덤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그 사용자들도 같이 유치를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일단 첫 번째 이 OTT 업체들의 이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가 한번 네. 동영상 플랫폼을 장악했던 것처럼 누가 가장 많은 유저를 확보하느냐가 가장 그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네.
돈을 계속 투자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시간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OTT 시장에서 가장 지금 경쟁력을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콘텐츠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도 있지만
네.
사실 그 이용자의 시간을 얼마나 먼저 많이 확보하느냐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딜로이트에서도 작년 통계 자료를 한번 보면은 그 콘텐츠 이용자들이 하루 평균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콘텐츠를 보는데 이 콘텐츠 시간이 정말 그렇게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요?
네.
잠깐만, 일 안 해요?
네, 그렇게 많이 보는데.
8시간은 자고 8시간 일하고 나머지 8시간
일하면서도 저희처럼 볼 수 있죠.
아, 일하면서도 보니까 와,
네,
진짜
네,
많이 보는구나.
네, 정말 많이 보는데 근데 이 6시간에서 7시간 정도가
네.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변하지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콘텐츠 이용자들이 보는 이 평균 시간은 고정이 돼 있는데
네.
이 파일을 누가 어떤 경쟁 업체들이 이제 먼저
가져가느냐.
네, 맞습니다.
네.
많이 가져가느냐가 이제 가장 선점해야 될 주제인데 사실 라이브 콘텐츠라고 하면은 특정 시간에 딱 뺏어갈 수 있잖아요.
아, 네.
왜냐면 이번에 그 BTS 콘서트도 딱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때 모든 게 다 멈췄답니다. 무슨 거래나 뭐 인터넷상 거래나 이런 게 멈춘 현상이 되게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딱 그 시간, 특정 시간대를 딱 먼저 선점을 해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 라이브 콘텐츠가 이제 굉장히 이제 특정 시간대를 좀 강하게 점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플랫폼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 가치가 크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와, 진짜.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그 라이브는 OTT들이 많이
네.
하겠네요. 지금까지 OTT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안 했잖아요.
네.
지금까지 OTT는 그냥 영화 올라온 거, 그러니까
네.
저장된 거 보는 거라고 생각했지 라이브를 OTT로 보는 거는 그냥 단발성 이벤트라 생각했는데
네.
이제는 이쪽에서 싸움이 엄청 세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콘텐츠의 내용을 재미나이를 통해서 딱 한 장으로 요약을 해왔는데 이게 OTT 혁신인데
네.
처음에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 VOD 기반으로 성장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스포츠 라이브로 중계 도입을 한 거고, 이제는 공연이나 음악 이런 케이팝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제 전 세계 팬덤을 연결을 하는 이런 네. 지금 OTT의 플랫폼 흐름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실 이 현상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부정적입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 예를 들어 드라마를 제작하는 제작사라든지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 아니면 영화를 유통하고 납품하는 배급사와 그런 이 여러 주체들이 지금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 넷플릭스로 이렇게 원툴 넷플릭스 혼자가 이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이 문화 콘텐츠 생태계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양한 유통 채널이 있어야 우리도 여기에도 납품하고 경쟁적으로 납품하고 하면서 이쪽 플랫폼도 제작사 모시려고 하고 이쪽 플랫폼도 제작사 모시려고 하면서 더 나은 콘텐츠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의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원툴로 가게 되면은 나중엔 그냥 넷플릭스가 가져와봐. 넌 안 돼. 요거에 우리가 아예 그러면서 생태계가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와, 이 부분이 저도 한 2년 전부터 계속 취재는 하고 있는 부분이긴
네.
한데 와, 이걸 어떻게 역전을 시켜서 우리나라 K컬처 콘텐츠 산업이 좀 힘들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정작 K 콘텐츠는 전 세계에서 먹히고 있다고 하는데 만드는 사람들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요.
이러면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와, 이 현상을 그냥 쉽게 넘어갈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편의점 얘기하지 말자고요. 이제 물론
네.
그 실제 타격 받으시는 분도 있는 거 다 이해는 하는데
네.
그것도 그거지만 이러다가 나중에 K-콘텐츠 좋긴 좋은데 요즘에 뭐 나오는 게 없대요. 왜냐하면 넷플릭스도 1년에 공개하는 영화의 편수, 드라마의 편수가 정해져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딱 우리는 그게 끝이야. 사실 더 많은 영화, 더 많은 드라마가 막 물밀듯이 쏟아져 나와야 그중에 재밌는 거 빵 떠갖고 야, K-콘텐츠 진짜 재밌더라.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좀 저는 굉장히 두렵게 다가오는
네.
그런 하나의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BTS가 전 세계에서 많이 봤다. 그리고 계속 K컬처가 뭐 인기를 끌고 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섭네요.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